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서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창세기 앞부분은 옛날 신화 읽듯이 막 그러려니 하고 막 의례 끝 그런 말 하느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죠. 근데 왜 그냥 설정이 잘 넘어가 버리냐 하니까 우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하고 오늘날 우리 세상하고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같은 세상이겠어요? 아니면 좀 다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을 그때 세상이 전혀 상상이 안 되니까 그 세상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하나 든다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한 사람이죠? 이건 잘 아시겠네.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요.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간호사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야 너 돌았냐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말하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할 만한 분들이 좀 계시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이팅게일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이팅게일이 이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왜 플로렌스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휴가를 갔다가 휴가 도중에 낳은 아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플로렌스가 붙은 거예요. 아기를 가진 상태로 휴가 갈 정도 같으면 뭐 사는 게 괜찮겠다, 그죠? 귀족 출신입니다. 그 집안이 귀족 출신이고 이 나이팅게일이 귀족의 딸입니다. 귀족의 딸은 임무가 뭐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귀족의 딸은요 예쁘게 치장해서 파티에 나가서 잘 노는 것 이게 유일한 의무입니다. 귀족의 딸은요 뭘 하면 안 되죠?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그러면 귀족의 딸로 태어날 일이지.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게 옛날 귀족의 딸이란 말이에요. 오직 임무는 예쁘게 차려입고 파티장에 나가서 사람 사귀고 즐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의무였던 귀족의 딸이었거든요.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요? 천한 일이라고요? 그 소리 잘못했다. 누구한테 야금 먹겠는데?
노동이잖아요.
노동. 노동이죠. 노동은 신성한 거죠? 그건 다 지금 우리 생각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병든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요? 천한 일 맞습니다. 천한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격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천한 일을 몸소 하겠다고 났으니 아버지 충격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기 포항의 아이들 공부 잘해가지고 포항제철이나 포항여고 이런 데 가도 넉넉하게 공부 잘할 아이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저쪽에 섬유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났으면요. 아니 그거 제정신이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재력을 동원해서요. 병든 사람 치료하고 침대, 야전 침대까지 들이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돈 다 끌어다 했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그 당시 그 신분, 귀족의 신분이란 것이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병든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나이팅게일이 한 그 말, 병든 자를 도와야 되겠다고 한 말이 얼마나 위대한 발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랬어요.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팅게일이 답변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것처럼요.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니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이라도 상상해내지 못하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좀 읽어오시면서 현재와 그때가 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꼭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찾아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요. 공허하고 가는 거는 비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그렇게 실감 안 날걸요. 지금 세상과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다 주목해야 합니다. 쉬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호랑이가 뭐 먹고 살았죠? 풀 먹고요. 그것도 풀은 풀 먹고. 호랑이가 풀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예를 한두 개만 들어볼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신 것이 무지개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얘기는 무지개란 게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개를 하나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생길 수 없는 상태이었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늘의 구조, 대기 상태가 변하면서 무지개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제가 자랑을 하나 하죠. 옛날 총각 시절에 저 자취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한다 그러면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요 왼쪽 손가락 요 손가락이 요거 탱탱 부어가지고요. 여기 요거 하나만 안 젖혀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손가락 이 체육 선생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두 가지를 해요. 손가락이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내장에 탈이 났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장에 탈이 나서 부으면 손가락이 다 부어야 하는데 하나만 부었으니까 그건 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원인은 그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많이 쓰면 뭘 많이 쓰냐.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휘가 많으니까 이해가 돼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울 때는요. 이 네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가지고 지판을 누르는지 간에 이 첫 번째 손가락은 반드시 누르고 둘째 셋째를 눌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요
바이올린을 잡을 때는 항상 요리 억울해가지고 지판을 누르고 있어요. 이게 첫 1번을 누르고 난 다음에 3번을 가든지 4번을 가든지 가거든요. 이걸 저녁마다 몇 시간씩 버티니까 이건 손가락 하나 딱 부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부은 거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붓게 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가 없던 무지개가 떴다는 거는 저건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없던 무지개가 뜨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성행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떴다 이건 아 떴구나 이럴 것이 아니고 무지개가 생겨날 수 없던 대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가 변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 동시에 다른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보면 대기에 큰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무지개는 왜 생겼을까?
비가 온 후에 햇빛이
예. 비가 온 후에 비가 온 후에 햇빛 비하고 햇빛하고 관계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용어가 좀 바뀌어져야 되죠. 예? 가시광선이 예예
빛이 뭐 반만선 있었던 거 많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7개라고
예?
그 빨간 게 이렇게 지름이 넓으니까
예?
빨간 것 좀 하나 보였고 보았어야 할 수
있어. 답이 길긴 긴데 저게 자꾸 길면 정답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대기에 떠 있는 물방울을 통과할 때 빛이 산란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뭉쳐오던 빛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수증기를 통과할 때 산란되어서 생기는 현상이 이게 무지개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 고등학교 때쯤 되면 맞는 겁니다. 예, 스펙트럼도 같은 현상이죠. 프리즘을 통과할 때 하나의 한 선으로 왔던 빛을 프리즘이 이렇게 흩어버려요. 갈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햇빛이 들어와도 그런 빛의 산란 현상이 생길 수 없는 대기 상태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 사람의 음식이 변하는 것 이런 것하고 쭉 연결시키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대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암시해주는 단서 하나가, 증상 하나가 무지개가 생기는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이제 추후에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창세기 앞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구나 싶은 장면들을 자원 11장까지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꼭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궁창 위에 물 카는 표현이 그 1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창은 지금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이 하늘 위의 물 그러면요. 아, 저건 구름을 가리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구름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어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대기권에 있어요? 아, 비행기로 타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하늘에 있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표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두께가 얼마나 되죠? 뭐, 하늘의 두께는 모른다 치고, 대기권 두께가요? 대기권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구름은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지만 저 지구 바깥에 나가거나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면요. 구름은요? 지표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표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 지구 공해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구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그 피부병의 주범은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인간이다. 이 바이러스가요. 지표를 막 뚫어요. 뚫어가지고 땅속으로 빡 뿜어내고 대기에 오만 좋지 못한 거 다 쏘아 올립니다. 인간이 지표에서 땅을 뚫고 얼마를 내려갔든 아니면 우리가 하늘 위로 모든 걸 얼마나 띄워 올렸든 이거 전부 통틀어서 이 부분 뭐라고 말하냐니까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입니다. 이래 생각할까요? 손에 이렇게 밀면 때가 일어나잖아요. 때는 피부입니까? 피부가 떨어져 있는 겁니까? 피부에? 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피부.
붙어 있다가.
붙어 있다가. 밀면 떨어지는, 붙어 있는 거면 밀어도 잘 안 떨어지는데 그 사이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붙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밑에서 볼 때 저게 하늘 위에 구름 같아 보여도 지구를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요, 구름은 하늘 위에 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표에 흐르고 있는 물이나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나 이 통틀어서 전부 하늘 아래의 물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물이 뭐냐? 모르겠어요.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노홍수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 가설을 세우고 설명을 시도를 합니다. 해보면 참 적절한 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려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와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잔뜩 배어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 이론이 진화론을 물으면 좀 잘 안 되겠고요. 막 비슷합니다만은 지구과학을 배울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들은 말씀 혹 기억하세요? 지구과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명제 처음 나오는 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냐 뭐 했냐 이제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지층에 대해서 나오는 지질에
대해서. 지층, 지질, 지구 역사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생물 가지 말고 공부 안 해놓고 뭐 또 생물 지금 거기에 나오는 첫 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 그 무슨 얘기냐면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구 역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옛날 우리 같으면 지학인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동일과정설 그 다음에 지층 누증의 법칙 그러니까 같은 지층이 쭉 쌓였을 때 밑에 것이 오래된 거고 위에 된 것이 낮은 것이다 이런 전제인데 이런 전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과거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는 동일하다라는 사상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지구과학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전제가 흔들려 버리면요. 지학에서 말하는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그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야기들 쭉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에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특수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컷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나 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누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아시면 금방 맞추겠지만 내용을 모르면 한번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카메라를 만질 때요.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초점이요? 옛날 그 어느 애가 저 카메라를 한 대 샀는데 영어로 설명서 붙어 있던 모양이죠. 저거 선생님한테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모르겠다 이놈아. 저 홍선생님한테 가봐라 이랬던가 봐요. 그 형님이 들고 왔어요. 왔길래 너 선생님한테 가봐라 임마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 모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읽어보고 가르쳐줬습니다. 이놈이 뺑글어서 뭐라 하냐면 그래 우리 선생님 실력 없고 홍선생님이 훨씬 낫다 이거는.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영어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너 선생님은 카메라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걸 쉽게 알아먹을 뿐이다. 그게 영어 실력 차가 아니고 카메라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말로 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피사계 심도는 뭐고 조리개는 뭐예요?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죠? 요즘 카메라가 전부 자동이 돼가지고요. 자동으로 찍는 카메라는 자동으로 찍어 놓으면 사진 그거 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좀 아는 사람은 카메라 맨날 수동 만지고 있죠. 하긴 요즘 자동도 막 수동보다 더 뛰어난 자동이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리개를 조인다는 것은 그 빛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줄여주면요. 사진을 찍을 때 초점 범위가 넓어져요. 이 맞는 범위가. 피사계 심도가 깊다는 말은 초점 범위를 정확하게 안 맞춰도 이렇게 넓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 그러니까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해서 그 초점 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모르면요. 이런 용어 설명해봐야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모르면 아는 단어로 쭉 돼 있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영어 얘기 안 할까요? 보자. 영어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좋은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쉬운 영어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Can't is a four-letter word. Can't. C-A-N-T. Can't is a four-letter word. 이래돼 있거든요. Four-letter라는 거, letter라는 거는 낱글자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four-letter니까 철자 네 개. 그러니까 can't라는 단어는 철자가 네 개인 단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Can't is a four-letter word.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디 가다 하니까요. 간판에 이게 착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멋진 단어, 멋진 말이다. 그 여린 거 하니까 장애인 협회에 붙어 있었거든요. 장애인 협회에 큰 글자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Can't is a four-letter word.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영어 글자에 네 글자짜리로 된 단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단어 네 개가 딱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 철자 네 개로 된 단어들. 영어도 모르는 놈들이 이거 잘 알아요, 이 단어. 욕입니다. 욕, 영어의 대표적인 욕들은 전부 철자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four-letter word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해석이 간단해져 버리죠? 못한다라는 것은 욕이다. 누가 못한다고요? 장애인,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나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장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단어가 I can't란 말이에요. can't라는 거는 욕이다. 쓰지 말란 얘기죠. 회장님 옆에 간판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 영어 보고 잘 못 외우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입력이 돼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멋진 문장인 거죠. 아는 사람에게는요. Four letter word란 말이 욕을 뜻한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감동으로 다가온 문장인데요. 제가 영어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못 맞춰요. 아니 이 간단한 걸 해석을 못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영희 선생님이 또 제일 또 외우려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 발음도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LETTER 맞습니다. 편집하는 그 글자. 아, letter word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앞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놀릴 때, 야,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며?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점토. 요새는 지점토라고 그러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진을 깎고 흙 장난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놀린다고 그냥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며? 이러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죠?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만약에 신화나 전설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하는지 혹 들어보셨어요? 아래서요? 우리나라는 아래서 태어난 경우가 많다, 그죠? 근데 그건 창조가 아니거든요. 창조를 말할 때. 어떤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싸우다가 머리를 깨가지고 어느 신 머리를 깼더니 거기서 나온 피가 흘러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태어났다. 비너스는 어디서 태어났죠? 배경 얘기는 주섬주섬 하는데 결정적인 답을 안 하셔. 난 막 제우스는 모르겠는데 자간 비너스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조개 껍데기 위에 뭐 이래 잘 써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탄생을 언급하는 많은 신화들을 쭉 비교해보면 흙에서 났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거 보면 좀 조잡하죠. 도끼로 머리를 깨버렸더니 거기서 뭔가 누가 튀어나왔다든가 뭐 이런. 아래서 났다 하는 건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얌전한 겁니다. 그럼 우리 새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사람의 재질이 뭐예요? 아니, 그냥 흙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 물과 유치원 수준에서 하면요? 살과 뼈. 특별히 저 살과 뼈. 그 다음에 중학교 수준요?
살이 단백질.
단백질도 나올 테고 뭐 각종 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고등학교 수준은요? 중학교는 분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원자. 옛날에 육체와 영은요? 재질을 말할 때 영혼은 좀 잘 안 집어넣고 이제 올라가면 분자. 분자 중에 주로 어떤 거예요? 단백질 텐데 아까 원소. 원소 어떤 거 있어요? 이는 아주 적은데. 고등학교 다시 공부 좀 잘 안 했어. 예. 해놔놓으면 성경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돼. 주로 기본적으로 CHON입니다.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CHON 카는 이런 원소 기호들이, 이건 보자, 공부하시는 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말 아니에요. 화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원소를 발견해내기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대에 발견된 원소도 있지만 중세 거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용어들이 발견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자나 원자나 이런 원소나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단다. 뭘로요? 용어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세요. 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의 인체 구성 성분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요. 그게 흙입니다. 흙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흙이라는 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COHON을 비롯한 그런 원소와 또 작은 소량의 미량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이야기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세기가 적어도 지금부터요 4000년 이전에 기록된 문서임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실정에 맞게 설명을 해줄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이걸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비해서 우리 식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 꼭 뭐 지점토 작업하셨나 흙 장난하셨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 안 가고 마라손 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괜히 장난삼아 한다고 한 말에 아버지 발로 뛰니까 발이라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했다가 혼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치는 공부 좀 했다고 무식한 아버지 무식한다고요. 뒤면 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랬는데 그 아버지한테 붙들고 앉아가요. 이 마라톤의 원어 발음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뭐 소용없는 짓입니다. 원어인지 외국어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아버지한테 그 앉아가지고 원어 발음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쓰다 보면 이렇게 된 거고 뭐 이런 말 해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특수한 용어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 아까 읽은 문 중에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낮과 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낮과 밤의 기준은 해가 지고 뜨는 거잖아요. 그거 쉬운 것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런데 해는요, 며칠째 만들어지죠? 나중에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할 이때는 해가 없어요, 지금. 해도 없는데 무슨 낮이라 했다 밤이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낮과 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낮과 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빛은요? 우리가 말하는 빛은 전부 무슨 빛이죠? 태양. 전부 태양빛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도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빛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태양은 어디에 가서 4일째인가 3일째인가 만들어지거든요.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낮과 밤이나 빛과는 의미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태양빛은요. 그림자입니다. 뭐의 그림자? 그 이전에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 빛을 반사하는 이러면 이제 자연과학하고는 영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표현이 좀 잘 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빛을 비추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게 태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몸이 움직이죠.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의미에서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보일러요? 온도가 자동 조절 잘 돼가는 이런 자동 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에 연료를 계속 떼줘야 되잖아요. 그 연료가 뭡니까? 두 개. 하나는 음식. 음식물 물론 넣는다고 안 타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산소가 있어야 타죠. 그러니까 음식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서 이게 잘 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히는 보일러거든요. 수명 한 100년 가죠. 온도 자동으로 항상 36.5도 자동 조절입니다. 이 연료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량? 그 연료가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밥에서 오잖아, 밥. 밥하고 음식하고요. 밥은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요? 땅. 그러니까 땅에서 뽑아 올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동물도 전부 식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 식물은요, 다시 식물은 땅을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더 큰 거 있어요. 햇빛을 의존하고 있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광합성을 해서 열매나 줄기에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동물이 섭취하고 사람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동식물들이 움직이는 동력, 기본 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니까 태양빛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이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하는 빛은 오히려 작은 거고 나중에 그거 아닌 진짜 빛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말하냐면 저 계시록에 가보셔요. 특히 천국을 설명할 때 주로 뭐라고 그러죠? 뭐가 없다고 그러죠? 태양도 달도 소용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대낮같이 밝아요. 그런데 태양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라는 것과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빛이나 태양이나 이런 설명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창세기 앞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중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앞으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제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갑시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마디 한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건지는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저게 어떤 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한 문장으로요 전체 내용을 요약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가는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이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체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시켜버린 선언적인 문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라는 게 우리 관심이 너무 좀 많이 쏠려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시나요? 사람 때문에요? 그거 가르쳐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천지 창조를 했으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니까 사람 창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꾸 천지 창조만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판자를 사오고 톱을 가져오더니 하루 종일 마당에서 썰어요. 똑딱똑딱똑딱. 그러더만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고 칠까지 예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개를 한 마리 사왔어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가 얘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해요? 야, 우리 아버지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돼지 만들었다. 그러고 사랑하겠어요? 우리 집에도 개 있다 이 소리 하죠. 하루 종일 똑딱거리고 못 지라고 치라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누굴 위한 거냐니까 강아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제 하루 종일 내내 치가지고 개집 하나 만들었다? 이거 자랑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자랑은요? 우리 집에도 개 있다 이 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 집에도 개 키우게 됐다 이 소리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맨 마지막에 만든 사람 창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지 창조에 관심을 너무 많이 쏟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보다는요,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천지에 있겠어요? 사람에게 있겠어요? 정말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예? 예. 사람 만들고 쉬셨으니까? 그게 완성이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천지, 모든 이 만물보다가 사람이 진짜 더 귀한 존재 맞느냐, 그 말입니다. 증거가 뭐냐,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증거가 따로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이 매를 맞거든요. 근데 절대 사람만 매 안 맞아요. 사람이 범죄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를 칠 때 징계를 할 때 사람만 징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굴 또 징계하는데요? 땅이 벌을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이 자연세계도 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도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자연세계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자연세계가요. 왜? 그래야 우리도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고통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노홍수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자꾸 땅을 벌줘요? 그럼요. 사람이 있어야 땅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참 잘 나가다가 막판에 헤어져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요. 그동안 모아놨던 주고받았던 선물은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예? 아, 받았는데 뭐 좀. 우리 그런 거 말고 주고받은 편지 뭐 이런 거 이야기지요.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그걸 왜 태우냐고 그래. 아니 왜 태우냐고요. 아니 사람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사람이 남긴 흔적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꾸며놨던 그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짐승들이 맞아 죽고 짐승들이 벌 쓰고 땅이 저주를 받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벌받고 쫓겨나갈 판 됐으니까 거기서 봐야 뭐하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밖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계집 하나 만들었다 이거 자랑하는 놈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계집 만든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도 개를 키우게 됐다 이걸 자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요.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이루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린다면 표현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뭐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해, 달, 별이 떠 있는 이유는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별들을 두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물론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요. 1월 성실은 해, 달, 별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 위에 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 아닙니까? 응. 거긴 배정돼 있습니까? 그 이상하다. 와, 하필 또 거기 또 배정일까? 우리만 그거 한 거구나. 예. 옛날 글자가 분정돼 있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지정해 두셨는고 하니까? 사람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 자연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된 거다. 너무 인간 중심이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요? 인간이 너무 독선적인 걸로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연의 힘이 셉니까? 인간의 힘이 셉니까?
자연의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자연 앞에 고개 숙이고 그런다, 그죠?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에 그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뒤집어진 세상이 오늘 세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았거든요. 짐승들이요. 호랑이, 사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앞에 줄째 서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옛날 세상이 지금 세상 같다고 한다면 호랑이, 사자가 아담과 하와 앞에 떡 서가지고는요. 꼴깍거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빨가보고 나서가지고 사자 호랑이 말하면 그거 다 들었겠어요? 저거 막 달라들면 한입거리밖에 안 될 건데 하고 달라들면 아무도 안 되잖아요. 이 그 당시 세계를 우리가 상상을 못 해내면 우리가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첫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딱 뜨면요,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든 하와든 한만 뜨면요, 군대에서 별 뜨는 거 한 가지입니다. 딱 뜨면요, 모두가 비상대기, 착, 이래가 말 잘 들은 듯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다 모여라, 이래가 이름 다 지어주고 그랬죠. 범죄한 이후에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말 안 들어요. 잘못하면 잡아먹으려고 덤비거든요. 그래놨더니 지금은 인간이 세상에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무 좀 크면 그 앞에 엎드려요. 돌 좀 크면 엎드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길 똑바로 가다가 나무 피해간 길 들어 있습니다. 큰 돌 피해가는 길요. 어디 있어요? 혹시 봉신 적 있어요? 영일대요? 영일대 중간에? 참네, 그건 못 가봐가 내가 모르겠네. 아, 그거는 있는 나무를 살리려고 했는 거는 괜찮고, 길을 내다가 나무를 피해가 가는 경우. 당연하죠. 그 나무 절대 손 못 대죠. 시골에서 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엉터리 도시 사람들이 많아가 도무지 몰라요. 과거 우리 모습들. 큰 길 내다가요. 큰 나무 있으면 못 뺍니다. 나무를 두려워하죠.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경산에서 저 청도 가는 쪽으로 나가보면요. 길 가다가 길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 길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나무를 양쪽으로 우회가 이 나무를 지나서 다시 만나서 갑니다. 거기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제가 기억으로 아마 인도가 없을 겁니다. 쭉 가다가 인도가 없어지고 길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다시 합쳐가고 가운데 나무가 굵은 것이 있어요. 그 아직도 아마 못 치웠을 겁니다. 뭐 안 치우는 건지 못 치우는 건지 모르지만요. 그런 나무 벨라 그러면요. 난리 나죠. 가을에 저 상옥 한번 가보세요. 이쪽 쑥장에서 상옥 들어가면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드라이브 코스는 환상적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로를 가다 보면요. 길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들이 하나 서 있어요. 길이 가다가 그 바위를 피해서 여기도 양쪽으로 싹 벌려서 지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요. 나무 좀 크고 돌 좀 크면요. 거기 가서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할매바위 참 용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 세계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다 뒤집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자연 모든 현상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주인공 맞죠? 아닙니까? 아, 끝까지 사는 것도 주인공이고 제일 나중 나오는 것도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데는요 진짜 선수가 맨 낙나주 나오잖아요. 앞에 나와서 떠드는 거 그거 다 헛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그렇게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놀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천지만 자꾸 용감해지니까 사람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야 할지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다른 데서 답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값어치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쉽게 답을 합니다만은 좋은 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거기 가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 다른 거 어디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죠? 근데 요즘 교회가 좀 이상해져가지고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돈. 이 참 문제입니다. 남 탓할 거 없다. 여러분들, 신랑이 소중해요.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해요. 둘 다요. 둘 다라고 말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면 신랑 값이 올라가고 돈을 못 벌어오면 신랑 값이 떨어지고 그것은 신랑 자체가 값이 있는 게 아니고 돈 자체가 값이 있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얼마나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 사는데요.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성불구가 되잖아요. 이혼 사유가 됩니까? 사유는 돼요. 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니, 함께 살다가 부부 한 사람 다쳐가지고 불구가 됐다고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도의적인 면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이라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아, 법으로 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나쁜 경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먼저 천국 갔는데 암으로 한 1년 고생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요. 휠체어에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울면서 한 얘기 그겁니다. 내가 평생 벌어 먹이고 다 먹여 살릴 테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만이라도 살아만다오 이랬거든요. 물론 그래가지고 계속 살면 또 짜증 안 낼란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만이라도 살아만다오 이게 옳지 않느냐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야 요즘 같으면요 그래 살 바에야 마
가지
마 빨리 가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람 자체를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